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어제 러시아의 상호 핵 군축 협정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중단에도 협정의 투명성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핵무기에 대한 협정의 중요한 제안에 따라 공격용 전략무기의 숫자 총계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핵 영역에서 투명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특히 긴장 고조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트 이행과 연관된 모든 안정적 투명성과 검증 조치의 완전한 이행으로 복귀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준수를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협정에 따라 연 2회 교환하기로 했던 핵무기 관련 자료를 공개했으며 3월 1일 현재 미국은 662기의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19발의 핵탄두가 이들 투발수단들에 탑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협정은 2021년에 5년 연장됐으며 2026년 2월 4일 만료 예정입니다. 중국군 함정 두 척이 최근 서태평양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이날 성명에서 구축함 발현함과 유도미사일 호위함 황샨함이 얼마 전 서태평양의 미상지역으로 항행해 공격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전구는 훈련 담당 장교를 인용해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새로운 장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쟁 방식의 실제 적용을 시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 중 산둥함이 순찰 임무에서 모항으로 복귀한 직후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서태평양 원거리 해상에서 무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군 항공기 25대와 함정 5척이 어제 오전 6시부터 오늘 오전 6시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훙6K 전략폭격기 등 8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남서부와 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며 군용기와 해군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프리카 국가 가봉 대통령과 양국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알리 봉고 온딘바 가봉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봉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임기 중 협력을 포함한 여러 국제 및 영내 문제들과 미국 가봉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아프리카 기니만과 중앙아프리카 지역안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설리번 보좌관은 가봉이 미국 국방부 주방위군국의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 SPP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PP는 전 세계 100개의 나라와 88개 파트너십을 포함한 미 주방위군의 프로그램으로 국제 민군 문제의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적 유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봉고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과 기후와 보조금 문제에 대한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이른 시각 키이우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6발을 포함해 러시아의 미사일 총 18발이 발사됐으며 모두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된 미사일에는 항공기 발사 킨잘 미사일과 흑해의 함정에서 발사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9발, 이스칸데르 지상발사미사일 3발 등이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나라에 사용할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북한의 위협 등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최고는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발표한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유사 입장국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 해 동안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사상과 표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즉결 처형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달 초에도 북한을 포함한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 오픈도어스 USA가 북한이 기독교인을 5만에서 7만 명 수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이고 격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압박의 연속이며 한 번의 실수로 체포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또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 읽기 등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외국 공관이 폐쇄됐고 북한 정부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 사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가 미국의 근본적인 신념이며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의 정부들은 여전히 고문, 구타, 불법 감시, 이른바 재교육 캠프 등의 방법을 사용해 종교적 소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 니카라과, 이란, 미얀마 등을 언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with and support these brave advocates for religious freedom. We'll keep advocating for religious freedom in countries wher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는 국가의 정부 관리자들과 만나 종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너무 많은 정부가 자국 국경 내에서 종교인들을 자유롭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각국 정부에 직접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고 시민사회와 다자기구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We vow to redouble our efforts to ensure greater respect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for everyone, everywhere.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every day.
후세인 대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짐한다며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매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나라에 대해 가용한 도구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나라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there. First, it is of course our view that a number of countries
파텔 부대변인은 북중 무역 재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몇 가지를 짚고 싶다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고 북한과 관여하는 여러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며 물론 그런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제재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며 무역과 관련한 특정 행동이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of course are sanctions in place with the DPRK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as well as otherwise.
그러면서도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의 책임을 묻고 제재 체제를 뒤엎거나 북한의 불안정한 노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나라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미국은 계속해서 가용한 여러 도구를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이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정상회담을 먼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반중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제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반중연합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일본 니케이 신문에 올린 기고문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연합의 구성은 이미 존재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새로운 핵방위 합의를 했고 얼마 전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던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의 남주 국해와 타이완 인근 군사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 정기적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아시아를 방문할 때 국가 간 얽힌 문제들을 풀고 모든 관계가 상호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파트너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현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인도, 필리핀, 호주 그리고 중요한 섬인 타이완은 각각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양하고 확장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연합을 확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가치가 항상 그들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궤도에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제언과 대조적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반중국 연합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루비오 의원의 기고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새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아 관련 정상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한 이후 세 번째 3자 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일 VOA에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이런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 사이 증가하는 협력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동등한 헌신과 공동의 약속을 존중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북한의 위협 등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경제와 통상, 지속가능한 발전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유럽연합 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담에서 평화와 안정, 경제통상, 지속가능한 발전 등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르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EU와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보 구축 로드맵인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최근 상황,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 인도태평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협력을 비롯해 산업 경쟁력, 디지털 및 데이터 보호 관련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EU는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한 EU 정상회담의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 EU 정상회담에서 역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ns le cadre de ce sommet l'Union européenne et la République de Corée, nous aurons également l'occasion d'adresser les sujets régionaux.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격동의 시기에 국제협력이 안정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국을 EU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부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린 딜과 디지털 분야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와 한 EU 정상회담 등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준비 중인 대러시아 11차 제재를 특히 G7 회의를 계기로 논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과 기후변화 등에서는 협력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attempts of economic coercion, for example, China towards Lithuania. We've seen similar practices vis-à-vis Japan and Australia.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시도를 목격했고 일본과 호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행을 봤다며 일반적으로 의존도가 높을 때 강압에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진지하게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약식회담 이후 2년여 만이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EU는 공식 정상회담 시 관례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2일 EU 정상의 이번 방안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국 상공에 출격해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 도발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 등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RC-135S는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했습니다. 전날인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서해상 일대에서 위치를 노출한 겁니다. 미군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해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첨단 광학 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 궤적,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찰 비행은 오늘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대북 감시 비행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코브라볼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조인트와 오셔너 등 트위터 계정은 코브라볼이 이날 새벽 한국 제주도 서해와 한국 전라남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시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초기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인 7월 27일을 겨냥한 열병식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에 열병식 훈련장 공터를 가득 채운 차량이 포착된 건 지난 14일부터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와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의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의 북서쪽 공터에선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색 빛깔이 포착됩니다. 현 시점 차량은 약 50에서 100대로 추정되며 이들은 공터의 약 40%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건 열병식 훈련이 시작됐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는 점과 훈련장 중심부의 병력이 도열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는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선 소규모 차량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병력과 차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에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났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 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앞서 BOA는 이 같은 북한의 열병식 공식에 의거해 북한이 올해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약 두 달 전인 5월 중순부터 열병식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이 집결하면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개최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는 전승절과 별도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다른 ICBM인 화성 17형,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존재가 확인된 전술핵 운용 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국제 블록체인 분석업체가 지적했습니다. 기존 자금 세탁 수단을 대체하려는 이 같은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주요 행위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한 잠재적인 수익원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를 해킹했으며 컴퓨터 해킹을 통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최근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암호화폐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탈중앙화 거래는 규제가 없고 국제적인 금융 실명제 역할을 하는 KYC 인증을 받지 않아 암호화폐 세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을 해킹해 약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자금 중 일부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세탁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자금 세탁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암호화폐 돈 세탁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거론했습니다. 엘립틱의 분석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총 5억 1,800만 달러 이상을 세탁했으며 이는 토네이도 캐시 전체 세탁 자금 90억 달러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라자루스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를 해킹한 이후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믹서 서비스 블렌더를 통해 2,0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세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의 제재 등으로 기존 믹서 업체에 대한 이용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체 서비스를 찾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해 2월, 지난해 10월 설립된 믹서 업체 신바드를 통해 총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 분석에 따르면 신바드의 활동은 기존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블렌더의 불균형적인 거래 숫자는 라자루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데이비드 칼라일 엘립틱 정책 규제 담당 부사장은 15일 설명회를 통해 북한과 같은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잠재적인 제재 회피의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for example, a customer of a crypto exchange may engage in chain hopping typologies of money laundering by sending funds through.
칼라일 부사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은 탈중앙화 거래소 및 크로스 체인 브릿지와 같은 탈중앙화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보냄으로써 거래 경로를 숨기기 위해 암호화폐를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체인 호핑에 관여할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의 라자루스와 같이 제재를 받는 행위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자신의 활동을 난독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믹서에 더욱 의존할 수 있으며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를 더욱 빈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전문가인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와 연구원은 15일 VOA에 김정은 정권은 현금 부족을 겪고 있어 여전히 경제적 필요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 시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s the Kim regime still remains pressed on economic needs as it is a cash-strapped regime.
미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9일 워싱턴의 비영리재단인 특수경쟁연구 프로젝트가 주최한 대담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사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사이버 노력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해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돈 세탁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면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로 발간한 탈중앙화 금융 관련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벌써 8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선적을 취득한 선박은 송림 5호입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를 조회한 결과 최근까지 중국 깃발의 왕하오 1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5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송림 5호로 등록했습니다. 송림 5호는 중량 톤수 2972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건조 연도는 2005년입니다. 건조 첫 해 창푸타이호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왕하오 1호로 이름을 변경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적으로 다시 태어난 2023년 5월 이전까진 줄곧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송림 5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랑랑구역 종백 1동 소재 설봉산 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의 송림 5호 소유 시점을 5월 1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봉산 쉬핑은 현재 송림 5호를 비롯해 모두 3척의 선박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4221톤급 화물선 송림 9호의 소유주로 등록됐는데 이 선박 역시 2023년 3월 이전까진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 설봉산 쉬핑을 통해 두 척의 중국 선박을 구매한 뒤 이를 IMO에 등록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B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중국 선박 6척이 올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중국 선적이었던 신홍상 77호는 2023년 4월 북한 깃발에 태령 3호로 등록했으며 지난달엔 덕성호와 황룡산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엔 향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척이 추가되면서 북한이 올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중국 중고 선박은 모두 8척으로 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보다 두 척 많은 수의 선박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와 관련해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과 관련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영해에서 혹은 중국 영해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제재 위반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2000에서 3000톤급이라는 점과 2000년대에 건조됐다는 점으로 볼 때 사용 기한이 20년을 넘지 않은 중소형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BOA에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건조된 지 40년이 넘는 선박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이들 선박의 포착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올해 2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바뀐 금강 1호가 지난 9일 중국 웨이아이 항에서 북쪽으로 약 54km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 방면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올해 3월부터 북한 깃발을 단 덕성호도 지난 1일 같은 지점을 운항하는 모습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혜택 제공 법안이 시행되는데 약 5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예산국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 용사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한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50만 달러 미만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이 미 보훈부의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훈부가 한국으로부터 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와 체계를 수립하는데 2023회기연도부터 2028회기연도까지 50만 달러 미만의 행정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재양구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소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현재는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참전 용사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참전한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한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타카노 의원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참전한 용사들은 미 보훈부의 의료서비스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의 참전용사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자카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금지 약물 검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된 북한이 여전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된 제3국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지 약물 규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도핑방지규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의 제임스 피츠제럴드 대변인은 15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참가 규제 제안에서 해제된 북한이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도핑방지위원회는 효과적인 검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1년 10월 이후 세계 도핑방지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 선수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여전히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검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모하메드 하산 자루드 국제역도연맹 회장은 지난 13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까지도 북한 역도 관계자와 여러 문제를 놓고 대화했고 북한 역도의 국제무대 복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북한이 세계 도핑방지기구 등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느냐라면서 이는 북한 체육기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2022년 말까지 자격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자격 정지 징계가 자동 종료되면서 북한은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갖게 됐지만 실제 출전을 위해서는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도핑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세계 도핑방지기구로부터 규정 미준수 단체로 분류돼 왔는데 북한이 여전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회원국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츠제럴드 대변인은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다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관계당국이 아닌 국제도핑방지기구가 신뢰할 수 있는 제3국을 통해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핑 테스트 관련 시정 조치 미비와 관련해 북한의 활동은 매년 최대 6번의 현장 방문을 포함해 승인된 제3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북한 당국이 부담하고 사전에 지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처제럴드 대변인은 또 북한 선수들은 도핑 관련 검사를 통과하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북한 도핑방지위원회가 여전히 규정 미준수 단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기구 내부 규정에 따라 여러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처제럴드 대변인은 규정 미준수 회원국은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 국기를 개양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정 미준수 기간 동안 지역과 대륙,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를 개최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세계 도핑방지기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선수들이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성과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독립적인 국제감시기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한 도핑 관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노잔선언에 근거해 지난 1999년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각국 국가 및 공인기관에 위탁해 도핑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화학무기 금지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관련해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화학무기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개막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 5차 평가 회의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But the use of chemical weapons has persisted. Each use threatens to reverse our hard-won gains.
이어 우리는 이런 무분별한 테러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지구상에서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생산, 보유, 이전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미국 등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과 남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등 4개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회의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며 이번 5차 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 화학무기 금지기구 본부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평가회의를 앞두고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대해 우리 세상이 화학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가을까지 비축 화학무기에 대한 폐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확인하고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군축 이정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가입국들은 각국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화학무기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끝내고 협약에서 금지한 물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은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 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발표한 성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은 러시아, 시리아 등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국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 금지조약 발효 25주년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화학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천 톤의 작용제들로 구성된 화학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2020년 발표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린가스 등 20여 종의 치명적 화학무기 2,500에서 5,000 톤을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피폭 전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15일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검사가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2006년 1차 핵실험 뒤 탈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796명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설정했고 올해 조사에선 희망자 89명을 검사합니다. 최근 입국순으로 출연한 80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18년 검사 당시 이상 수치가 검출됐던 9명에 대해선 추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이루어진 두 차례 검사의 경우 표본수가 너무 적어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의 경우 검사 자체도 부실했지만 검사 결과 또한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해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7년 검사에선 피검자 30명 중 4명에게 이상수치가, 2018년엔 10명 가운데 절반에게 이상수치가 나왔지만 흡연력 등 교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2018년 이상수치 검출자 가운데 한 여성 탈북민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보다 수백 배나 많은 방사선 피폭량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민에게 확산될 우려를 4년간 추적 조사했고 그 결과가 담긴 특별보고서를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하수를 통한 피폭 경로는 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지하수가 방사선 피폭 확대의 주요 경로로 의심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핵실험장 반경 40km 내에 있거나 지하수와 만탑산으로부터 장흥천과 남대천 수계를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3개도 8개 시군의 주민수는 108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소련 시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강이나 하천, 바닷가에 건설을 하게 되고 오염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하천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수백 킬로 이상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켜요.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17년 위력이 가장 강력했던 6차 핵실험 당시 한국 국회에 출석해 핵실험 뒤 계속된 지진들은 집안 균열과 방사선 누출을 시사한다며 무서운 건 지하수로 통제 불능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면 이 지하수로 자란 길쭉은 일대 농수산물도 오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보고서는 칠보산 송이를 비롯한 북한산 특산물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밀수, 유통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피해 권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풍계리 일대에서 자연지진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핵실험 때문에 만탑산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며 암석의 균열로 지하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원인 하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이런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 주민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탈북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넘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개별 역학조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지하수 검사까지 북한 당국의 요구를 우리나라 힘만으로 안 된다면 국제기구 도움을 빌리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희망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환 대표는 풍계리 일대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핵실험 사실조차 모르고 피폭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되고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6번 실험을 하는 동안에 실험을 한다는 것을 알린 적도 없고 실험을 했다는 것도 알린 적도 없고 주민들은 이제 방송 보고 나라가 강해졌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마시던 뭐 물이나 농산물이나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
이 대표는 또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중대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의제로 핵실험장 일대의 식수환경 조사와 종합적인 대응책 지원 등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 기관을 점거했습니다. 이어 6개 항의 혁명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군사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두 달 뒤 박정희 소장은 최고 재건회의 의장이 됩니다. 박정희 소장은 이후 1963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3공화국의 출발이었습니다. 1929년 5월 16일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첫 시상식은 270여 명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촐한 연회 수준이었고 수상자 명단 역시 3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상태라 시상식장에서 수상 결과를 알게 되는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는 수상자를 미리 발표하지 않고 시상식 현장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는 관행이 생겨 사람들의 흥미를 더했고 1953년부터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아카데미를 왜 오스카라고 부르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로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사서이자 훗날 영화제 집행간부가 된 마가렛 헤릭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마가렛 헤릭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를 보고는 오스카 삼촌을 닮았네 라고 말했던 것이 별명처럼 쓰이게 됐고 1939년 오스카란 이름이 아카데미상의 별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